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시편 여러분들을 오늘 또 만나 뵙게 되는데요. 매기 성경 강해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1편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시편들은 낯설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31편이 이루고 있지 않나. 그래도 뭐 23편이라든가 8편이라든가 시편 1편이라든가 그래서 시편의 전반부는 아무래도 우리 가운데 상당히 익숙한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31편은 상당히 우리 가운데 낯익은 시편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주의를 좀 기울이고 강조한다면 성경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관련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죠. 아마도 거기에 곡이 붙어있는 그런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마 경건한 찬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각 시편들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1편에서도 우리는 경건한 자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경건한 자들이 환난당하는 시편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환난당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시편 31편은 지난날 다윗이 겪었던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대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임한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그것을 잘 견디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미리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본 시편에서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격려가 위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31편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표준을 낮추실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죄값을 치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치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누군가 대신하여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거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 하는 거죠. 2절을 보세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성경이 바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권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보면 잘 지으려면 주초를 견고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을 보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서 있는 반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전한 반석이 되십니다. 자기의 구원과 확신에 대하여 말하는 그러한 뭐 일반 뭐 이단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반석들은 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트러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굳건한 반석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반석에 대한 말을 아직 끝내지 않고 있는데요. 3절을 봐보세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이끄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반석이 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니 믿으시겠어요? 이건 믿을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반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자, 4절을 봐보세요.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나이다. 5절을 보실까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광경을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주님 이후의 순교자를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광경을 사도행전 7장 59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교회 역사를 통하여 많은 순교자들이 통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아주 흥미로운 것이죠. 우리가 일제 때라든가 6.25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고문하고 또 살상하고 할 때 한결같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라며 하나님 앞에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요한 후스라고 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유명한 그 영국의 개혁자가 있어요. 존 후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판결문이 이제 사형을 언도하는 판결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존 후스 감독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우리는 너희 영혼을 마귀에게 주노라. 아주 그 끔찍한 저주를 했다거든요. 그러면서 존 후스가 조용하게 그 존 후스에게 그렇게 이제 판결문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존 후스가 그 판결문을 받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주 예수님 나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 화형을 당했어요. 그때 이분도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참 많은 교회사의 순교자들이 있어요. 버나드라든가 프라그, 제롬, 그리고 루터, 멜랑크톤, 그 밖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순교자로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뿐만 아니라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는 기도를 하면 주님처럼 치유를 마 기도를 하면서 주님처럼 치유를 마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바로 루터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됐던 것이죠. 31편 7절을 보실까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한밤중이었어요. 물결이 높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죠. 그들은 이제 아마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가는 주님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시려 하심에 여러분 이 상황은요 우리가 많이 많이 묵상을 해보아야 될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아십니다.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잘 아신다고요. 9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물과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5절을 봐보세요. 15절이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어떻게 의지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 한 절 보고 한 절만 더 보고요. 우리 찬양 함께 하시죠. 19절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둔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누구에게나 말한 적이 있습니까? 시편 107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저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 자녀들, 부모들, 뭐 친척들, 직장 상사들 또는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선하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을 최근에 한 사람이요. 너무 감동해서 너무 감사해서 저한테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노래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찬양 전에 31편을 나누었고 이제 32편을 보실까요? 이 본 시편은 영적인 잼이 있잖아요. 뭐 빵 같은데 이렇게 발라먹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좋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시편이 오해되어 왔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마스길 이런 제목이 붙었는데 여러분 마스길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교훈을 주다 또는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격언과 같은 거예요. 이 히브리 표현은 특히 이스라엘의 미래와 관련되어서 사용되었다고 하거든요. 저는 오늘날 지적인 측면에만 치중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능력에 의존하며 선동적인 프로그램에만 아주 집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참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마음을 느슨하게 하려면 일반 시를 보는 것도 좋잖아요. 이 가을에 시를 읽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좋은데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시편을 읽으면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단 말이죠. 마스길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교훈과 이해를 가져다 주리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일반적인 지식들을 강조하지만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하여 마스길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좀 아시기를 바라는데요. 다니엘서 11장 33절에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그리고 35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냐면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면 회개 되어 마지막 그러니까 하얗게 돼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또 다니엘이 12장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같은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위에서 열거한 구절 가운데 지혜 있는 자라는 표현이 바로 마스기를 말합니다. 신약에서 주 예수님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환난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면 목숨을 위하여 도망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꼬집어 볼 수는 없지만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쓴 책을 이렇게 또 보기도 하면 참 어떤 때 보면 금방 그 책을 덮어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15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한다, 깨닫게 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다른 데서 깨닫고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얻어야 된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보면 6장에서 18장까지는 대환란 기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13장에 보면 두 마리의 짐승과 앞으로 출현할 세계적인 그 독재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기서 660이라고 하는 숫자가 기록된 거예요. 뭐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릇된 해석들을 많이 합니까? 660에 관한 책을 쓴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32편은 마스길의 시편이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가을역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32편은 회개의 시잖아요. 다윗의 고백으로 되어져 있는데 51편 보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이 나단이 딱 찌르잖아요. 그것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 말한 그 이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51편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51편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12절과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다면 죄인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여기에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고백하여 용서받고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피난처를 찾고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시편 32편 1절에서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하여 구약의 많은 성도들 곧 여인의 씨를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이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게 되실 것, 그 오게 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2절을 보실까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전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 했던 체험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살 길이지 숨기는 것은 살 길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더욱더 그래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은 보좌에 앉아서 주변에 있는 무리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내가 했던 일을 모른다. 아무도 내 죄를 모른다. 나는 나의 죄를 잘 숨겼다. 그러나 다윗의 양심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괴롭혔고요.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4절을 보세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범죄한 것 그대로 두고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이 구속받은 자와 구속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꾸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잠시 죄를 범하고도 무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밤낮으로 눌렀단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꾸짖으러 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이여, 내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절로 7절에 보면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 딸처럼 하였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것이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이후에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놀라운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 나쁜 감정과 내적 갈등을 이기는 법을 제시한 해럴드 세일러 박사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